요즘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한계를 주셨을 때, 수명의 한계를 주셨을 때, 물론 다 우리는 죽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6절, 우리 새벽 예배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 뭐 내 마음의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러한 즐거움, 쾌락,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살았지만 죽었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웰빙, 물론 웰빙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참 나는 즐거운데,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은 것과 같아, 너는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풍요로운 적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했을 때, 가뭄을 피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왕조가 바뀌었을 때에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부응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건 힘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솔직히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숫자가, 가정이 막 늘어나고 있었지만 가정이 늘어나, 그러니까 숫자가, 자녀가 늘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는 부담을 주고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도 없어요. 살았지만 죽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바로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참신인지 겨루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겨?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은 숫자는 많지만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어디에 속하든지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어떤 매뉴얼로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살 것인지 그러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들도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기 위한 제사,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는, 율법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명령하신 기본적인 룰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산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려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의미도 있고 살게 해주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법이 있지만 법 안 지키기도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거룩한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복을 누리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지키면 사는데 어디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살 곳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과도 분명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의 번성한 삶과도 분명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하신다는 것이 광야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삶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 가운데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신들도 율법 같은 것이 있어요. 뭐 주문 같은 거 외우고 주술을 하잖아요. 그때 막 뭐 암송하잖아요.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주문까지는 아닐지라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눈에 띄는 것으로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려요, 여러분? 대상이 틀리다?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가 틀린 거예요. 태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그 마술적인 것, 점술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구하긴 하지만 우리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신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아까우니까 노예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자녀는 또 낳으면 되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 그 다음에 점술들은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는 요새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우리의 조건이, 컨디션이 바뀌는 거예요.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신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방 제사장하고 목사하고 뭐가 틀리지?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제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사니까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초점은 항상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막 여러분의 생명 막 원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런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야 도리어 섬기리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실적인 행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쫓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숨쉬고 오래 살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뒤돌아본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누구를 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고 예수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솔직히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것들, 아쉬움이 좀 참을 걸,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뭐 이러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도 있지만 솔직히 부끄럽고 죄책감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병들었어요. 내가 느껴요.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러면은 말씀을 지켜도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파요.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게 됐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돌려서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질병이 있는데 고쳐진다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끝이 분명히 보이는데, 삶의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지고 약해지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사인들을,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냐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18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대로 산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연약함, 한계, 절망,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이 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